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5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에 여러 박해와 나쁜 환경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 중에 개종자들인 것입니다. 같이 구약의 그 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고 제사법을 지키던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나왔는데 이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약법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는 이 일에 대하여 동족끼리의 그 핍박은 훨씬 혹독하고 극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것이 구약 내내 지켜왔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이 이 성도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곤 했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이야말로 율법과 제사가 상징하고 예표했던 그 실체라 하는 것을 이제 그 중요한 목적으로 놓고 이 서신을 씁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를 받은 것처럼 수준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오늘 이 문제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영원함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이제 더 집중적으로 살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의 실체요 완성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갖는 뜻 어떻게 예수님께서 레위지파의 제사장직으로 예표된 내용보다 더 큰 제사장인가 하는 것이 오늘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 현장에서 필요한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원래 7장, 8장, 9장, 10장이 다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이 전부 이런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예표된 모든 것의 실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보다 크고 영원한 것이라 하는 것이고 본문은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편의상 15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논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중요한 초점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보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게 허락한 제사장 직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다 설명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왜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출생하시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출생했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논쟁거리입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고 또 유다지파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인하여 레위지파의 제사장 직분으로 설명하는 제사장 직분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된다 이겁니다. 이사야 9장으로 가시죠. 구약성경 976페이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9장 6절 이는 한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허락된 제사를 통하여 또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만 갖고 있지 않고 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즐겨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본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왕권이 영원하다는 얘기와 함께 나옵니다. 영원성에 대해서는 멜기세덱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한 특성을 설명할 때 멜기세덱을 도입하는 이유는 그의 영원성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신이 아닙니다. 그는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성경이 멜기세덱을 도입할 때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갖고 오는 장면에서 만나서 그에게 복을 빈 장면만 멜기세덱을 도입함으로써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직에서 그의 제사장직의 영원성을 우리에게 예표하기 위하여 멜기세덱의 기록은 그렇게 딱 자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도 태어났고 죽은 사람입니다만은 멜기세덱을 그런 상징으로 쓰고 있다 이거죠. 근데 이 영원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얘기할 때도 언제나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본 7절 다시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에서 예표한 것 같은 속죄제를 드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제사장직의 높음, 제사장이 돼 왕인 그의 권세, 그리고 그의 제사장직과 왕권의 영원함,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 기억해야 될 특성이다 이겁니다. 에스겔서 34장으로 가보십시오. 구약성경 1205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메시아의 출생을 예언하는데 아예 다윗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예 다윗을 일으키겠다 그래요. 다윗, 즉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왕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허락하실 때는 그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나중에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 그러면 왕권이란 건 물론 높아요. 기본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왕권의 영원함이 자꾸 강조된단 말이죠. 이것과 뭘 비교하려는 것이냐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영원함과 왕권을 겸유하신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보라 이거죠. 히브리서 7장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오셔서 히브리서 7장 23절 히브리서 7장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이거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수명이 다하면 죽습니다. 인간들이니까 죽죠.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됩니다. 말하자면 죽는다는 건 그의 제사장직이 직무가 한 기간으로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계가 없죠.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또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제사의 약점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냐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이 속죄제에서의 약점은 뭐냐 하면 저들이 소나 염소로 제사를 바쳤기 때문에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실제로는 못했다 이겁니다. 한 상징이었을 뿐이지. 그래서 매해 해야 된단 말이죠. 안 돼서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그래도 깨끗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를 씻는 제사, 죄를 씻는 제사에서 한 걸음도 더 못 나갔다고요. 레위지파의 이 제사장직의 약점은 이 일을 다 처리해야 다음 단계를 나갈 텐데 이 죄 씻는 제사도 다 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갔단 말이죠. 즉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뭐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와 대조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를 제물로 바쳐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단번에 깨끗게 하셨어요. 깨끗해져서 우리 보통 제가 설명드린 바대로 하자면 신분의 변화를 이루었다고요. 그 다음 수준의 변화를 이루는 일을 하실 수 있죠.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우리 신분으로 바꾸는 일을 실제로 하지를 못하니까 수준으로 고치는 일을 할 재간이 없죠. 앞에 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그 완전성은 이런 데서 레위지파의 제사장직과 대조되죠. 그래서 같은 로마서 5장 9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화목된 사건 다음에 일어날 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일을 예수님이 이제 살으셔서 계속적으로 한단 말이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수준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한 사건일 수 없죠.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해야 되는 일이지 뭐 하나 딱 깨우치면 그냥 어느 날 도통해버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큰다는 문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의 영원성이 강조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히브리서가 이걸 이 복잡한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말이죠.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더 고급하고 권세적으로 높고 또 속죄제로서도 완전하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고 또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수준에 있어서 완성시키기에 충분하도록 영원한 제사장직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레위지파의 제사장직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아뢰는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복이 있으면 다 몰아서 이번 한 번에 다 주십시오. 우리 애 이번에 대학 붙여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를 위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를 어느 한 건수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해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한 자리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죽어버리면 죽는 행위 한 번으로밖에는 도움을 못 주지만 살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면 오늘 기도한 것에 응답하시고 또 다 내일 또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요구하는 다른 모든 일에 몇 가지 일에 아무리 많은 요구에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건 이겁니다. 제가 이 설교하다 죽을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다 죽을 것 같아요. 뭘 알아들어야지 설교를 해 먹죠. 멀뚱멀뚱 해왔구만. 돌 하루방들을 놓고 해도 회심을 하고 감사를 했을 텐데, 이게 뭐?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가치로 인정하시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소를 바치는 것으로는 우리를 속량 못하는 것입니다. 소값이 꽤 나가죠. 그렇죠? 그럼 매년 소를 하나씩 우리를 위해서 바쳐요. 그러면 60평생 살면 60마리 값이 되고 100년 살면 600마리예요. 100년 살면 100마리죠. 저는 이상해요. 아침 저녁으로 달래요. 1부 할 때는 안 그랬는데 4부 할 때는. 그러니까 소 100마리 값보다 크단 말이죠. 우리가 어느 만큼이요? 그럼 200마리? 소로는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야만 된다고요. 우리라는 가치가.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목표하신 그 목표가 얼마나 높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영원토록 와서 편을 들어야 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데까지라고요.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뭐 어느 날 난 알았습니다. 이건 다 하나밖에 모를 때 그러는 거예요. 저 뭐 국민학교 때 누구 뭐 만점 안 받아본 사람이냐. 구구단 외우면 세상의 수학은 다 안 것 같이. 그러면 안 돼요. 난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아요? 알기는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데인 거예요. 영광의 자리요, 거룩한 자리요, 지고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과외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물론 만나주시죠.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때 오시는, 불러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늘 계세요. 여러분은 혹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는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도록, 부모 이상이지만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얘기하자면 부모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부부하고도 다르죠. 부부는 헤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자고 그러는 게 헤어지면 안 돼요. 근데 부부는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부부는 헤어질 수 있어도 자식과 부모는 못 헤어지죠. 왜 못 헤어지죠? 암만 아니라 그래도 아닌 게 아니니까. 부모와 자식은.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 혹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와 자식은 암만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인 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건 다른 걸로 갈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갖고 계시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구원이 바로 그거라고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십니다만 그것은 남남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 윤리 이런 차원이 아닌 부모, 자식같이 혈육의 관계로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죽는 데니까요. 이사야 1장 제가 제명에 못 살고 죽으면 다 여러분 탓인 줄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사야 1장 구약성경 966페이지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시고 꾸중하시는 장면인데 그 꾸중이 바로 그런 부모와 자식의 감정이라는 걸 좀 느끼란 말이죠.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송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식이 속 썩이면 어떡하죠? 그게 남일 때는요 속 썩이면 안 보면 돼요. 마음을 닫으면 되잖아요. 마음을 닫기도 안 되면 어떻게 가서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자식은 그렇게 안 되죠.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자식은 죽일 수도 없고 외면할 수가 없죠. 마음을 닫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탄이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자식이 속을 썩이면 어디 가서 하소연해. 길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는 거 아니에요. 여보소 거기 가는 남종네 내 말 좀 들어보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놈 때문에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여태껏 이렇게 잘했는데 저놈 새끼 하는 말 좀 들어보소. 뭐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대드는데 눈가를 팔까 혓바닥을 자를까. 그러나 그건 다 원한과 정죄가 아니라 돌이키라는 거죠. 야 이놈아 돌이켜라.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지. 넌 나쁜 놈이고 난 아니다. 이제부터는 난 책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부모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식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5절도 보세요.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송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을 안 들으니까 때릴 수밖에 없어요. 꾸중할 수밖에 없어요. 때리는데 맞고 까니 맛도 까네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놔둘 수는 없죠. 때리면서 이놈아 이렇게 아직도 상처가 안 아물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그 소리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모된 마음으로 찾아오신다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치십니다만 돌이키라는 것이지 이번이 세 번째다. 다음엔 난 모른다. 이런 것은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의 자녀의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인생과 신분과 운명을 내 손에만 맡기지 않고 그래서 꼭 성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왕권을 주시고 모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실패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내가 한 것이 맞나 틀리나 죄인가 아닌가 이 정도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법대로 다스리지 않고 윤리적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만 유일하게 보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요구가 나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이 특권과 그 운명의 고급함을 인식하시고 부모 속 좀 썩이지 마시고 말 잘 듣는 자녀가 되시라 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딴 거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식 생각하시면 딱 맞는 일이에요. 저거 낳긴 내가 낳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나. 뭘 달라요 다르기는. 왜 여러분 닮아서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부모의 심정으로 찾아오시고 권면하시고 꾸중하시는 줄 깨닫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시고 성실하시고 힘써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일생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의 못난 것을 고백합니다.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라 온 힘을 다 기울인 목숨을 바친 사랑을 주 앞에 바쳐야 합니다. 헛된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주의 사랑에 보답하는 지혜로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올바른 신앙에 보답이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사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자랑과 영광과 열매와 증거가 있는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